평론 1.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서두. 5000년 동안 황허와 창장이 육성한 이 땅에서 살아온 중화민족은 수십 개 왕조를 거치면서 찬란한 문명을 창조했다. 그 속에는 흥망과 성쇠, 웅장한 기세, 그리고 심금을 울리는 대서사가 있다. 역사학계는 일반적으로 1840년을 중국 근대사의 시작이자 중국이 중세기에서 현대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고 본다. 그때부터 중화문명은 대략 네 차례에 걸쳐 도전과 대응을 겪었다. 앞선 세 차례 도전은 1860년 영불연합군의 베이징 공격, 1894년 중일 갑오전쟁, 1906년 중국 동북에서 일어난 러일전쟁의 충격이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양무운동으로 서양 문물을 도입하고 무술변법과 대청입헌을 통해 제도를 개량하고 신해혁명을 일으켰다. 중국이 제1차 세계대전 전승국 중 하나임에도 열강은 중국의 이익을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다. 당시 많은 중국인이 이 세 차례 대응이 모두 실패했다고 여김으로써 오사운동이 일어났다. 네 번째 도전이자 마지막 단계의 대응인 이 운동으로 인해 문화 방면에서 전면적인 서구화가 시작됐고 그 후 더욱더 극단적인 혁명으로 이어졌는데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다. 우리가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 대응의 결과물인 공산주의 운동과 공산당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글에서 160여 년 동안 중국이 겪은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죽임을 당했고 또 모든 중국 전통문화와 문명을 거치고 나서 뒤이어 중국이 스스로 선택했거나 아니면 강요당하여 낳은 공산주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 1.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다.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견해와 의도를 숨길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공산당 선언에는 공개적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제도를 폭력으로 뒤집어야만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끝을 맺었다. 폭력은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는 수단이자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산당이 탄생한 그날부터 결정된 첫 유전자다. 세계 최초의 공산당은 사실상 마르크스가 죽은 후 여러 해가 지나서야 출현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듬해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당이 정식으로 탄생했다. 이 공산당은 계급의 적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났고 그 후로는 자기 편에 폭력을 가하는 것에 의지해 존속하고 있다. 소련 공산당은 내부 숙청 과정에서 2천만 명 이상을 간첩, 반역자, 이색분자로 몰아 학살했다. 중국 공산당 설립 당시 소련 공산당이 통제하는 제3 인터내셔널의 한 지부로 시작했기에 자연스럽게 이런 폭력 전통을 계승했다. 1927년에서 1936년 사이, 즉 제1차 국공내전 시기에 장시성의 인구가 2천여만에서 1천여만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그 재앙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흔히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 중에는 폭력이 불가피하다고 폭력을 두둔한다. 그렇다면 전쟁이 없는 시기에도 폭력을 즐기는 공산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폭력에 희생된 중국인은 놀랍게도 앞서 30년 동안 발생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 이 방면에서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캄보디아 크메르루즈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했다. 크메르루즈는 정권을 탈취한 후 캄보디아 인구 4분의 1을 학살했다. 그 중에는 중국계 캄보디아인과 화교가 상당수 포함됐다. 또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도 크메르루즈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 재판을 가로막고 있다. 그 목적은 당연히 당시 중국 공산당이 맡은 역할과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무장단체와 정권이 모두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크메르 루즈 외에도 인도네시아 공산당, 필리핀 공산당, 말레이시아 공산당, 베트남 공산당, 미얀마 공산당, 라오스 공산당, 네팔 공산당 등인데 모두 중국 공산당이 뒷받침하여 건립됐다. 이들 당의 지도자 대부분이 중국인이며 일부는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숨어 살고 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마오쩌둥주의를 종지로 삼는 공산당에는 남미의 샤이닝 패스와 일본의 적군파도 포함되는데 그들의 포악함 역시 세상에 널리 알려져 모두 혐오하는 대상이다. 공산주의 이론 원천 중 하나가 진화론이다. 공산당은 종의 경쟁을 사회 진화 중의 계급투쟁으로 추론하고 해석하면서 계급투쟁을 사회 발전과 진보의 유일한 동력으로 본다. 따라서 투쟁은 공산당의 정권 획득과 생존을 위한 주요 신앙이 됐다. 마오쩌둥 어록에 8억 인구가 있는데 투쟁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이런 생존 논리를 표명한 것이다. 마오쩌둥의 이 생존 논리와 유사한 또 하나의 유명한 말이 문화대혁명을 7, 8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이다. 폭력을 되풀이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의 주요 통치 수단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목적은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공산당의 매차례 투쟁운동이 모두 공포 조장으로서 인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줘 그들을 공포의 노예로 만드는 과정이다. 오늘날 테러리즘을 인류 문명과 자유세계의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가를 매개체로 삼는 공산당의 테러리즘은 그 규모도 크고 지속기간도 길어서 그 재앙이 극심하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는 공산당의 이 유전자가 적당한 시기를 만나면 반드시 공산당이 나아갈 미래에 대하여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란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2. 거짓말을 폭력의 윤활제로 삼다. 인류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폭력이 제도 내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작용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공산 정권이 지배하는 사회는 분명 인류 문명이 크게 후퇴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뜻밖에도 공산당은 세인들에게 한때 공산사회가 진보했다고 여기게 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진보에 필요하고 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공산당이 거짓말과 속임수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잘 운용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만과 거짓말은 공산당의 또 다른 하나의 유전자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미국이 특별히 친근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강점한 적이 없기 때문만이 아니고 중국의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은 미국 국민성에서 발산되는 민주적인 품격과 넓은 흉금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일보가 1947년 7월 4일 발표한 논평이다. 하지만 불과 3년 후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 파병해 미국과 무력 충돌을 하면서부터 미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사악한 제국주의 분자라고 묘사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이 50여 년 전에 이 논평을 본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관련 서적을 새로 출판하지 못하게 한다. 중국 공산당은 집권한 후 숙반, 공사합병, 반우파운동, 문화대혁명, 육사천안문 유혈진압, 파륜공 수련 탄압을 할 때 매번 똑같이 이런 수단을 썼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1957년 중국 공산당이 지식인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의견을 과감하게 제출하라고 한 다음 태도를 바꾸어 그 의견 자료에 근거해 우파라 지목하고 체포한 사건이다. 사람들이 이를 음모라고 지적하자 마오쩌둥은 공개적으로 음모는 뒤에서 몰래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양모다 하고 오히려 뻔뻔하게 말했다. 거짓말과 기만은 이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중국의 지식인은 자고 이래로 두터운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역사에 대한 믿음이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나라로 중국인은 역사를 바탕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나아가 그 속에서 개인의 정신을 승화시켰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우선 역사를 숨기고 뜯어고치는 것을 중요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상고시대부터 춘추전국시대까지 역사는 물론 문화대혁명 이전의 근세사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공작을 50년 동안 이어왔고 중단한 적이 없다. 그리고 역사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려는 모든 노력도 무자비하게 봉쇄하고 말살했다. 폭력만으로는 부족하여 더 은폐할 필요가 있을 때면 기만과 거짓말을 동원했다. 거짓말은 폭력의 또 다른 형식이자 폭력의 윤활제다. 이 수법은 결코 공산당만이 발명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깡패 행실에 공산당이 뻔뻔함을 더해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노동자들에게는 공장을, 지식인들에게는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다. 기만당한 한 세대는 죽었고, 또 그 다음 한 세대는 지금도 중국 공산당에 속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며 또 중화민족의 크나큰 불행이다. 3. 끊임없이 입장과 원칙을 바꾸다.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 TV토론에서 한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그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늘 자신의 견해를 바꿀 수 있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원칙을 자주 바꿔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는 곧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공산당이 바로 원칙을 자주 바꾸는 전형적인 집단이다. 중국 공산당을 예로 들면 창당 후 80년 동안 16차례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장을 무려 16차례나 수정했고 또 정권을 탈취한 후 50년 동안 5차례나 중국 헌법을 대폭 수정하였다. 공산당은 그들의 이상이 사회 공평이고 사회 공평의 최고 정점이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고 당과 국가의 관료 중 대다수가 8억 빈곤층을 기반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 거액의 재산을 꿰찬 거물급 부자가 됐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은 최초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마오쩌둥 사상을 더하고 거기에 다시 덩샤오핑 이론을 보태고 마지막에는 장쩌민의 세계 대표론까지 추가한 것이다. 사실 마르크스 레닌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 장쩌민의 세계 대표론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고 서로 역행하며 상호 간의 괴리가 크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들을 같은 신단에 올려 숭배한다. 이는 고금의 보기 드문 기이한 광경이라 하겠다. 공산당은 여태껏 조국이라는 국가 범주가 아닌 전 세계 대동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르짖던 것에서 오늘날에는 반대로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다. 또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 모든 착취계급인 자본가를 타도하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오늘날에는 오히려 자본가들을 공산당에 입당시키고 있는데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기본 원칙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들이 정권을 탈취하고 유지해온 역사를 보면 어제 견지했던 원칙을 오늘 포기하고 내일로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아무리 바뀌더라도 공산당의 목표는 명확하다. 그것은 바로 정권을 탈취 유지하고 사회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10여 차례 진행된 이른바 생사를 건 노선투쟁은 솔직히 말하면 그들의 입장과 원칙이 바뀔 때 발생하는 내부 알력의 표출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합법성과 생존이 피할 길 없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입장과 원칙을 바꾼다는 점이다. 국공합작, 친미 외교, 개혁개방, 민족주의 추진 등이 하나같이 그랬다. 하지만 이렇게 매번 태도를 바꿔 타협한 것은 권력을 빼앗거나 안정시키기 위함이고 탄압과 평반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다. 서양 속담에 진실은 불변하고 지속하지만 거짓은 변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지혜가 번뜩이는 말이다. 4. 인성을 소멸하고 당성으로 대체하다. 중국 공산당은 레닌식 정당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에 창당의 3대 노선, 즉 정치 노선과 사상 노선, 조직 노선을 확립했다. 이 3대 노선을 통속적인 언어로 묘사하자면 사상 노선은 공산당의 철학적 기반이고 정치 노선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며 조직 노선은 엄격한 조직 형식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다. 공산당원과 공산사회의 인민은 가장 먼저 공산 조직에 절대 복종할 것을 강요받는데 이것이 바로 공산 조직 노선의 내용 전부다. 중국인은 공산당원이 지닌 보편적인 이중인격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보편적인 인성을 보이고 보통 사람의 희로애락을 표출한다. 또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남편, 친구로서 장단점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성을 능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 가장 강조하는 당성이다. 당성은 공산당이 요구하는 것에 따르고 영원히 보편적인 인성을 초월하여 존재한다. 인성은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지만 당성은 절대적이어서 누구의 의심을 받거나 도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인은 부자 간에 서로 죽이고 부부 간에 반목하고 모녀 간에 고발하고 사제 간에 서로 투쟁하는 일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이것은 당성이 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가족도 계급의 적으로 분류돼 탄압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공산당 간부조차 가족을 구해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또한 당성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당성은 공산당 조직이 장기간의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 이런 훈련은 유아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유아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내놓은 표준 답안은 상식과 인성에는 맞지 않더라도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초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치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반드시 당이 제시하는 표준 답안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고 졸업도 할 수 없다. 당원이 한 개인으로서 사적으로 그 어떤 의견을 내도 무방하지만 당원의 자격으로서 태도를 밝힐 때는 반드시 당 조직과 일치해야 한다. 이 조직의 하부에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일치해야 하고 최후에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집단의 최정상과 의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산당 정권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으로서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 집단으로 완전히 탈바꿈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목표를 더는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직의 원칙과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당성의 요구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 당은 모든 인간과 인성을 능가하고 압도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당 조직 또는 지도자에게 끼치게 될 모든 위해 요소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일반 백성이든 고위관리든 즉시 제거해버린다. 5. 반자연, 반인성적인 악령. 천지 만물은 모두 생성하고 소멸하는 생명 과정이 있다. 공산당 정권이 지배하는 사회와는 달리 비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는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가 아무리 전제와 독재체제라고 해도 그 사회에는 일부 자생적인 조직과 자주적인 요소가 있다. 중국 고대 사회는 사실상 이원적인 구조였다. 농촌은 종족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인 반면 도시는 조합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이었으며 위에서 아래 이르는 정부기구라도 현급 이상 정부의 업무만 관리했다. 현대에 와서 공산당을 제외한 가장 잔혹한 독재사회인 나치 독일도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을 허용했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은 이런 자발적인 조직과 자주적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완전한 상명하달식 권력 집중구조로 바뀌었다. 공산당 정권 이전의 사회 형태가 아래에서 위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성장한 사회 형태라면 공산당 정권은 일종의 반자연적인 사회 형태다. 공산당 영역에는 보편적인 인성 기준이 없다. 따라서 선과 악을 가늠하는 기준도,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기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살인은 안 되지만 당이 인정하는 적은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지만 계급의 적으로 분류된 부모는 예외다. 인의예지신을 지켜야 하지만 당이 원하지 않을 때도 예외다. 이렇듯 보편적인 인성이 철저히 뒤집혀 있기에 공산당을 반인성적이라고 한다. 공산주의가 아닌 사회에서는 대부분 인성에는 선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변치 않는 약속으로 사회 균형을 맞춘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인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인성의 선량함이 있고 탐욕스러운 사악이 있음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선악에 대한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마르크스의 말로 표현하면 낡은 세계의 상층 구조를 철저히 뒤엎는 것이다. 공산당은 신을 믿지 않고 자연 만물도 존중하지 않는다.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니 그 즐거움이 끝이 없다고 하며 대자연과 싸우며 결국 백성만 해를 입도록 내버려 둔다. 중국인은 천인 합의를 말한다. 또한 노자는 인간은 대지를 따르고 대지는 하늘을 따르며 하늘은 도를 따르고 도는 있는 그대로를 따른다 라고 했다. 이는 모두 인간과 자연이 하나의 연속된 우주 상태임을 일깨우는 말이다. 공산당도 일종의 생명이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과 하늘과 사람에 반하는 일종의 반우주적인 사악한 악령임이 틀림없다. 6. 악령 부채의 특징. 공산당 조직 자체는 결코 생산과 발명, 창조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일단 정권을 잡으면 곧바로 국가와 국민의 몸에 붙어 국민을 조종 통제하고 사회의 최소 단위마저 통제함으로써 권력을 잃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사회적 부의 원천을 독점해 사회적 부와 자원을 빨아들인다. 중국은 당 조직이 없는 곳이 없고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조직의 재정 예산은 여태껏 본 적 없고 국가 예산, 지방정부 예산, 기업 예산만 있을 뿐이다. 또 중앙정부에서 농촌의 촌위원회 이르기까지 행정관리는 영원히 당 관리보다 지위가 낮다. 따라서 정부는 동급인 당 조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당의 비용 지출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행정부서의 비용에서 지출한다. 이 당 조직은 흡사 거대한 악령의 부채와도 같아 중국 사회의 모든 세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리고 정교하고 세밀한 흡혈관을 통해 사회의 모든 모세혈관과 세포에 깊숙이 파고들어 사회를 통제하고 조종한다. 이러한 괴상한 부채 구조는 인류 역사상 국부적인 사회 일부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사회 전반에 잠깐 나타난 적은 있다. 그러나 공산당 사회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한 적은 없다. 이로 인해 중국 농민은 이렇듯 가난하고 고생스러워졌다. 왜냐하면 농민은 국가 관리들을 부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그들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많은 부채로 붙어 사는 관리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자들이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맞은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어디에나 다 붙어있는 흡혈관으로 수년간 기업의 자금을 빨아먹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유를 누리기가 엄청 어려운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행정부서 외에 또 빈둥거리면서 다른 할 일 없이 전문적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채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정신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대 정치학에서는 사회 권력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폭력, 부, 지식이다. 공산당은 독점 시스템과 폭력을 마음대로 사용해 인민의 재산을 약탈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의 자유정신과 의지를 박탈함으로써 사회 권력을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목표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사회를 엄밀하게 통제하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 부채는 동서고금의 유례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7. 자성하여 중국 공산당 부채에서 벗어나야 한다. 1848년, 마르크스는 공산당의 첫 강령 문서인 공산당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00년 후 공산주의는 유령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질적 실상까지 갖추었다. 이 유령은 지난 세기 100년 동안 전염병처럼 전 세계를 휩쓸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억만 민중의 재산, 심지어 그들의 고유한 자유정신과 영혼마저 빼앗았다. 공산당의 초기 원칙은 사유재산을 박탈하고 나아가 착취계급을 없애는 것이었다. 개인에 속하는 사유재산은 민중이 누릴 사회 권리의 기초이자 민족문화 전승의 중요 부분이기도 하다. 사유재산을 약탈당한 인민은 정신과 의지를 수호할 자유를 박탈당하고 나아가 최후에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쟁취할 자유마저 상실할 수밖에 없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생존이 위태로워지자 1980년대부터 경제 개혁을 시작하면서 인민의 재산권 일부를 돌려줬다. 따라서 공산당 정권이라는 이 방대하고 치밀한 통제 기계에 처음으로 구멍이 뚫렸다. 이 구멍은 오늘날 점점 더 커져서 전체 공산당 관리가 미친 듯이 불을 긁어모으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폭력과 거짓말로 끊임없이 겉모습을 바꾸던 이 악령 부채는 활만 보고도 놀라는 새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위축됐다. 조바심이 난 악령은 더욱더 미친 듯이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장악해 자신을 구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위기를 더 키웠다. 지금 중국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위기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축적되어 일촉즉발 상태다. 중국 공산당의 습성으로 볼 때 또다시 과거의 수법을 쓸지 모른다. 그것은 다시 한번 모종의 타협을 통해 1989년 육사 천안문 사태의 피해자 혹은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거나 아니면 소수의 적을 만들어내 폭력과 공포의 힘을 계속 과시하는 것이다. 중화민족은 100여 년 동안 직면한 도전에서 문물을 도입하고 제도를 개량하고 최후에는 격렬한 혁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민족 문명의 전통 대부분을 상실했다. 현재도 그러한 대응은 여전히 실패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전 국민이 증오하고 분노하는 가운데 악령은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최후 시기에 옛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민족을 통제하고 있다. 미래의 위기 앞에서 중국인은 다시 한번 불가피하게 선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중국인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의 이 악령에게 환상을 품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모두 중화민족의 재난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이 사악한 생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든 환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자성해야만 그리고 결연히 증오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아야만 70여 년간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부채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자유민족의 몸으로 인성을 존중하고 보편적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중화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